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비영어권 작품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어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 감독의 기생충은 작품상을 비롯해 각봉산, 국제영화상,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름을 올린 것은 기생충이 처음으로 특히 6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라 이날 최다 수상인 4관왕에 올랐습니다. 봉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영화 공부를 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라고 책에서 읽었다며 그 말은 마티스 코세이지의 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상식 후 연 기자회견에서는 이제는 외국어 영화가 이런 상을 받는 게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까지 900명 이상이 숨지고 확진 환자는 4만 명을 넘어섰다고 중국 보건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국민건강위원회 관계자는 어제 3천 건 이상의 새로운 감염 사례가 확인돼 확진자가 총 4만 170명으로 늘어났다며 새로운 발병 사례의 80% 이상이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후베이 보건당국은 현재 236명이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위원회는 어제 97명이 더 숨졌다고 발표했는데 대부분이 후베이성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본토의 사망자 수는 90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일본 요코하마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6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와 모두 135명으로 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중국을 여행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 의한 전염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서 여행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부터의 확산에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를 억제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목표지만 모든 나라는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 만들어진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국제조사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늘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협력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한 워킹그룹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 국무부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와 이동열 한국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이 남북 관계와 미북 회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군기가 또다시 타이완 해협 인근 바다와 서태평양 지역을 왕복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공군은 어제에 이어 AT-6K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타이완 남부 바시 해협과 북부 인근 바다를 통과해 서태평양 지역을 오가는 훈련을 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공군기의 훈련에 대응해 F-16 전투기를 긴급 출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전날 훈련에 대해 타이완 해협의 상황을 파악하고 국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완전히 합법적이고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어제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발사했지만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란은 어제 저녁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샘난주 이맘 후메이니 국립우주센터에서 인공위성 자파르를 발사했지만 낮은 속도 탓에 목표 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했다고 이란 국영TV가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이번 발사가 핵무기 운반이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떠한 실험과 활동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에 대한 합병 절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데이비드 프리드먼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프리드먼 대사는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중동 평화 구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이 세계 영화 산업의 본산 미국 할리우드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제재 면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국제 금융 기관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와 제재 회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는 곳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3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영화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 영화 산업의 본산인 미국 할리우드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외국 영화가 아카데미 영화상의 최고영예인 작품상을 수상한 것은 기생충이 처음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권위인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등 4관왕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9일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 수상작으로 한국 영화 기생충이 호명되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 영화가 92년 전통의 아카데미 후보로 지명된 것은 기생충이 처음이며 수상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과 감독상을 모두 수상한 것도 아카데미 사상 처음입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으로 한국 영화는 탄생 101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한국은 1962년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시작으로 매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 출품해왔지만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기생충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샘 멘데스 감독의 1917과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아이리시맨 등 경쟁작들을 제치고 작품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날 감독상 수상이 발표된 직후 소감을 통해 영화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그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예,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예,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제 책에서 읽은 거였지만 예, 그 말은 예,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마틴 스콜세지. So.
봉 감독은 시상식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자신의 영화가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것 자체가 초현실적이고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봉 감독은 또 외국어 영화가 오스카상을 휩쓴 데 대해 이제는 외국어 영화가 이런 상을 받는 게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 같다며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생충의 수상에 대해서는 가장 한국적인 것들로 가득 차서 오히려 가장 넓은 전 세계를 매료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개 상을 휩쓴 데 대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국민께 자부심과 용기를 주었다며 특별히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생충은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개성 있고 디테일한 연출과 촌철살인의 대사, 각본, 편집, 음악, 미술을 비롯해 배우들의 연기까지 그 역량을 세계에 증명했다며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트위터 글에서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 최초의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더 많은 수상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대사관 동료들과 함께 짜파구리를 먹으며 오스카 시상식 관전 파티를 즐기고 있다며 짜파구리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주연 배우가 짜파게티와 너구리 라면을 섞어 끓인 짜파구리를 먹는 장면을 따라한 것입니다. 한편 전 세계 언론들은 기생충이 오스카 역사를 새로 썼다며 수상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은 올해 아카데미는 백인들이 만든 화이트 스토리와 전통 영화 문법에 대한 과도한 숭배와 편향에서 벗어나 8천여 명의 투표자들이 미래를 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기생충의 세계를 장악했다며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휩쓸면서 아카데미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정도로 다양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기생충 수상은 아카데미상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생충은 한국 사회 내부의 빈부격차를 풍자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제재 면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위 관계자는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제재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 또는 치료와 관련된 면제에 대한 모든 요청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한국 등 다른 지원단체에서 제재 면제와 관련해 제재위에 문의 또는 논의했는지를 묻는 VOA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나 다른 지원단체가 실제 연락을 취해왔는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국제금융기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북한의 불법금융거래와 제재 회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미국 재무부가 지적했습니다. 외국 정부, 민간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효과적 제재 준수 프로그램 개발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6일 테러 단체의 자금 세탁과 불법 자금 조달을 근절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2020 테러리스트 및 기타 불법 자금 조달 대응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금융기관들의 감시와 제재 이행이 허술한 틈을 타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와 제재 회피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북한과 같은 나쁜 행위자들이 합법적으로 보이는 금융거래를 하고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금융 했던 사례로 YG 어네스트호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8년 4월 불법 활동을 위한 돈 세탁 혐의로 미국에 억류됐던 YG 어네스트호가 운항과 정비 등에 필요한 달러 송금 제휴 계좌로 미국의 뉴욕은행 두 곳을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8년 3월 석탄 밀수와 관련해 모두 75만 달러를 뉴욕은행 대리 계좌를 통해 송금하면서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데 미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대리 계좌를 통해 대북 제재 위반 사실을 몰랐던 뉴욕의 미국은행들을 이용해 외환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대리 계좌가 불법 자금의 흐름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크고 상당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관련 부분에 대한 보안과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국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제재 이행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을 통해 효과적인 제재 준수 프로그램 개발 체계를 갖추고 제재 관련 주의보 발령을 통해 민간 부문에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통화를 목표로 삼고 불법 자금 탈취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세 곳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 정찰총국 통제 아래 사이버 첩보와 정보 탈취, 현금 강탈, 파괴적 악성 코드 유포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7년 미국과 호주, 영국 등 150개 나라에 피해를 입혔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주도하면서 각국의 사회 기반 시설에 피해를 입히고 복구의 대가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 해킹 조직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 국가의 5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총 5억 7천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활용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량 불법 자금 밀수와 무역 동향 탐지 등 북한의 무역 기반 자금 세탁을 규제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한계가 있다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가 전방위적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대형 법률회사 베이커 앤 맥킨지의 마리아 세르게이바 변호사는 7일 미 재무부가 북한을 직접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it is the matter of how much trade you have between the countries and how much historic relationship you have between the countr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제재가 효과가 있으려면 두 나라 간의 무역이 많고 오랜 역사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미국과 북한은 그렇지 않고 사실상 교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세르게예바 변호사는 이날 미국 변호사협회가 주최한 2019 미국 제재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대북 제재가 베네수엘라나 이란 등에 가해지는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과 같은 효과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커 앤 맥킨지의 알렉산더 라미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와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않더라도 이에 연관된 제3자를 제재할 경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대형 법률회사인 커클랜드 앤 앨리스의 아비게일 카터를 연구원은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중국 기업이나 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China is so heavily involved in the U.S. economy and there is a lot of concern about, for example, North Korean forced labor in Chinese.
중국 기업이나 기관들은 북한뿐 아니라 미국 경제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카트릴 연구원은 또 미국이 실시하는 제재가 전방위적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2월 재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미국 화장품 업체 엘프사에 벌금을 부과한 것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당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엘프사가 중국 소재 2개의 납품업자로부터 인조 속눈썹을 156차례 수입했는데 해당 제품에는 북한 공급업자들이 제공한 재료가 들어있다고 지적하며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카터릴 연구원은 통상 제재를 승낙할 때 화장품을 승낙하지는 않지만 재무부는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hen we think about sanctions, we don't often think about cosmetics. You know, OFAC really focused on the lack of a.
카터릴 연구원은 또 지난해 미국이 이행한 대북 제재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였다고 말했습니다.
And apparently payment for the maintenance and equipment on that ship was being made through accounts that were funded with US dollars.
카트릴 연구원은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계좌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제재를 받게 된 결정적 이유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자금 조달을 위한 불법 금융 활동에 가장 많이 노출된 나라는 중국이라고 국제 금융계 관계자들이 지목했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 과정에서는 북한 합영 합작 회사의 불법 활동에 대응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영국의 합동군사 연구소 루시와 미국의 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 협회는 6일 전 세계 366명의 금융보험 법조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확산 금융 설문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과 생화학 무기의 제조와 획득 그리고 수출 등에 사용되는 자금 또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인 33%는 북한의 확산 금융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합동군사연구소의 에밀 돌 연구원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서 중국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North Korean networks operating in China and just by being
또한 20%의 응답자는 미국을 북한의 확산 금융 활동에 가장 많이 노출된 나라로 꼽았고 이어 한국이 10%, 이란이 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과 홍콩, 말레이시아와 같이 북한이 설립한 유령 회사와 금융망이 활발히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을 지목한 응답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돌 연구원은 이들 세 국가가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됐다는 응답률이 1-2%에 머문 것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all places that have status as a regional financial hub, so you have financial flows coming in and out in great quantities.
싱가포르과 홍콩, 말레이시아는 영내에서 금융 허브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대량의 금융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확산 금융과 관련한 유엔 대북 제재를 실행하는 과정 중에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36%가 북한의 합영합작 회사의 불법 활동을 찾아내 대응하는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017년 9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는 북한의 개인 기관과 하병 합작 회사 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응답자의 22%는 북한 금융기관과의 통제에 관한 부분을 가장 주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북한 금융기관의 해외 운영과 합작 회사 설립 그리고 대리은행의 소유 유지를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북한 노동자의 송환을 요구한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8항의 실행은 17%, 그리고 북한 공간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을 금지하는 등 북한 대사관의 불법 금융활동을 막는 데는 9%의 응답자만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돌연구원은 금융기관들이 대사관의 불법 금융활동보다 북한의 합작회사 불법 활동에 더 신경을 쓰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 misperception there because banks assume that it is easy to find a link to a North Korean embassy and difficult.
은행들이 북한 대사관의 불법 활동의 연결고리를 찾기 쉬울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사실은 많은 북한 대사관들이 상당히 정교한 금융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과의 거래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을 찾아내 대응하는 능력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물품으로는 원유와 정제유 등 연료를 꼽은 응답자가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래식 무기가 32%, 기계류가 27%, 석탄 등 광물이 22%로 뒤를 이었습니다. 돌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아직 매우 생소한 주제인 확산 금융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e survey shows that there is clearly more work to be done in raising knowledge and awareness about what is still a very emerging topic.
돌연구원은 각국 정부들이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에 관해 국가적 차원의 위험 평가를 실시하는 것처럼 확산 금융의 위험에 대한 평가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지다겸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군과의 직통 전화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유엔사는 이 전화기로 북한군과 하루 두 차례 통신 점검을 한다며 지난해 130건의 통지문을 주고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시현 기자입니다.
유엔 사령부가 최근 북한군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직통 전화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유엔사가 북한군과의 직통 전화 사진을 직접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속에서 유엔사 행정실 탁상 위에 놓여있는 전화기는 단조로운 디자인에 옅은 분홍색을 띠고 있습니다. 함께 올라온 사진 중에는 유엔사 소속 한국군 병사가 이 직통전화로 북한군과 연락을 취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유엔사는 이 직통전화를 설명하면서 배트맨 영화에서 브루스 웨인의 비밀 서재에 설치된 직통전화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핑크폰일까요? 라며 퀴즈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전화기를 일컫는 수많은 별명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전화기가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직통전화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사 군정위가 북한군과 하루 두 차례 통신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총 130건의 통지문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 간 연결된 판문점 채널이 2018년 7월 복구됐고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는 2013년 3월 5일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움직임과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정전협정 무효를 선언하면서 단절됐습니다. 이후 유엔사 측은 연합훈련이나 인원, 시신송환 등 대북 통보가 필요한 경우 군사분계선상에서 북한의 확성기를 이용해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5년 넘게 이어졌던 양측 간 통신단절은 2018년 7월 한반도 긴장이 완화하면서 복원됐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북한 대사관 부지 불법 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교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바르샤바 내 북한 대사관 부지 불법 임대 현황을 묻는 VOA 질의에 대해서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폴란드 외교부가 관계기관과 협조해 바르샤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의 상업 임대를 종료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단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 대사관 부지를 임대하고 있는 폴란드 업체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에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소유 해외 공간이 외교 또는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2018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폴란드 내 최소 9개 업체가 북한 대사관과 임대 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가 최근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9개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주소를 확인한 결과 의료기관과 영상업체 등 최소 4개 회사의 주소가 북한 대사관으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초 50대 탈북 남성 한 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한 탈북민은 모두 220명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 초 탈북민 한 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번에 입국한 탈북민은 50대 남성으로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정착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한국을 거치지 않고 태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모두 2명으로 앞서 지난달에는 10대 남성 1명이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정착했습니다. 탈북민들은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2006년 5월에 처음 6명의 탈북 난민이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20명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08년에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난민 자격으로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급격히 줄기 시작해 2018년 6명과 올해 2명 등 모두 8명에 불과합니다. 성별로는 전체 220명 가운데 여성이 134명으로 61%고 남성은 86명으로 39%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의 70% 이상이 여성인 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55명, 40대 37명, 10대 3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이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은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남부 켄터키주로 각각 31명과 2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일리노이주가 22명, 뉴욕주와 유타주가 각각 20명, 콜로라도주 19명, 애리조나주 17명, 버지니아주 1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정착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6개월 정도 매월 약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습니다. 또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쌀값과 기름값 등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국경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최근 심각한 물가 폭등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1월 말 킬로그램당 만 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2월 4일 11,340원으로 올랐습니다. 환율도 올랐습니다. 1월 말 달러당 8,650원이었던 환율이 8,832원으로 올랐습니다. 쌀값은 4,625원에서 5,670원으로 22%나 뛰었습니다. 특히 평양의 경우 쌀값이 6,000원까지 올랐다고 아시아 프레스는 전했습니다. 이 매체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환율과 휘발유 가격이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인데요. 작년 말 12월 말 그 1달러가 북한 돈 한 7,800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대충 한 8,830원 정도로 북한 돈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그 휘발유 값인데 이것도 그 작년 연말에는 한 킬로당 북한 돈 한 8,900원 정도였는데 지금 한 22% 정도 상승해서 한 11,13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의 민간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웅광 대표도 북한 내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며 북한의 물가가 10% 이상 일제히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수입품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식량과 또 식량 대용품이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파동이 생겨가지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 10%에서부터 20%로 일제히 올랐는데요.
북한에서 쌀값과 기름값 환율이 일제히 오른 것은 국경 봉쇄 여파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지난달 22일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대교의 차량 통행이 끊겼습니다. 중국 훈춘시와 북한 나진선봉을 연결하는 통로 등 10여 개 출입로도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국경 차단 조치로 북중 물류 흐름도 끊겼습니다. 탈북자에 따르면 단둥에서 트럭이나 열차에 실려진 중국산 물자는 1차로 평안남도 평성의 도매시장으로 운반됩니다. 이어 거미줄처럼 연결된 수송망을 통해 평양, 사리원, 개성, 남포, 해주, 안주의 종합시장과 장마당으로 옮겨집니다. 또 함경북도 나진선봉 쪽으로 들어온 중국 물품도 일단 청진의 수남시장을 거쳐 함흥, 원산, 길주, 무산 등지로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국경이 차단돼 물건이 들어오지 않자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말했습니다.
관광객을 북한 땅에서 관광객을 스톱시킨 다음에 국경의 사람 그리고 물건의 그 유통을 그 완전히 막았어요. 이때부터 갑자기 저 여러 물가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봉쇄와 그로 인한 물가 폭등은 가뜩이나 힘든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전망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가 4년째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중 무역은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생명줄입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기름, 비료, 밀가루, 페인트, 유리, 신발, 학용품, 화장품, 설탕, 담배와 술 같은 공산품과 생활 필수품을 수입해 경제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중 국경이 차단되는 것은 큰일이라고 이시마루 대표는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 공업 제품, 신발이라든지 의료품이라든지 그런 공업 제품들이 그 물건 자체가 많이 없어지고 장마당에는 그 사람들도 없고 많이 비었다고 합니다. 파는 사람도 드물고 사러 온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영향이 많이 그 커지고 있는데
특히 외화 사정은 한층 빡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1월 말부터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중 관광이 중단된 것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별 관광은 논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관광 수입 감소는 물론이고 외화난이 한층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역 적자에서 21억 불 정도 계속 적자가 났잖아요. 3년 연속 56억 불 정도 마이너스였고 그거를 이제 근간이 이제 이어가는 게 관광 수입이라든가 내지는 해외 나가서 벌어 들어오는 돈들. 저 근데 그것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도 사실 이제 활동하기 불편한 상황이 되니까 그런 외화벌이 측면에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이고
북한 주민들은 쌀값을 비롯한 식량 가격이 오른 것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 대다수는 배급보다는 장마당에 의존해 살고 있는데 쌀값이 오르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김웅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루 뭐 새끼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식량 포함한 생활자료들이 이게 이어지고 공급되지 못하니까 주민들 속에서는 아니, 장사도 하지 말고 또 이동도 하지 말라고 하면 다 죽으란 소리 아니겠느냐. 이럴.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전염병을 막기 위해 국경을 막고 무역을 중단하는 것에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김은광 대표는 말했습니다.
예전에 파라티브스나 그다음에 또 사스라든지 이렇게 세계적 그 범위에서의 전염병들 다 목격했는데 최고조로 지금 이렇게 완전 봉쇄에 그리고 일절 갖다 움직이지 말라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잡는다고 하다가 결국 사람 잡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의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북중 무역을 담당해온 무역회사들과 돈주들은 물가 급등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역이 끊겨 불만이지만 동시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전했습니다.
또 무역회사들은 진짜 잔내에 대한 불안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거꾸로 중국 상품들을 수입해온 회사들은 이거는 물가 급등은 그 이익을 챙기는 그 기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03년 중국에서 중증급성호흡기 중후군 사스 사태가 발생하자 북한은 8개월간 북중 교역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정도를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이시마루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런 국경 봉쇄가 반영 유지되면 정말 내부 그 경제는 정말 곤란, 패닉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그 2017년도 이후에 아주 강한 견제 체제를 국제사회한테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침체가 정말 심각한데 그거에다가 이런 그 물가 상승 상황까지 나타나면 내부에서 정말 저 경제적인 곤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소식 보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사망자가 900명을 넘기면서 지난 2003년 사스 때 사망자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전 세계 대학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중국과 학술 교류를 취소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1일 뉴햄프셔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앞서 민주당 예비후보 7명은 뉴햄프셔에서 열린 8차 토론회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사망자가 주말 동안 크게 또 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사망자가 900명을 넘었습니다.
네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10일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하루 전보다 3,062명, 사망자는 97명이 각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 사망자는 총 908명, 누적 확진자는 총 4,171명이 됐습니다.
네. 그 사스 때의 공포가 진짜 채 가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자가 사스 때보다 더 많은 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에서 2003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증 급성 호흡기 중후군 사스로 인한 사망자 수는 744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달 11일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사스 사망자 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네. 하루에도 사망자가 거의 뭐 100명 가까이 는다는 거는 그만큼 위중한 환자가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새로운 발병 사례 가운데 80% 이상이 바이러스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보고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후베이 보건당국은 현재 236명이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후베이성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첫 감염자가 발생한 우한시를 비롯한 후베이성에는 주민들이 출입이 통제되면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네.
특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은 식료품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왕빈 상무부 시장 운영사 부사장이 9일 후베이성 지역에 식량 재고가 부족하고 식료품 가격이 오르는 한편 일손 부족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도 평소 수준으로 공급하기는 힘들겠지만 해당 지역에 생필품과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면서 돼지고기와 달걀은 5일분, 야채는 4흘치 여유분을 비축하고 있다고 네네. 밝혔습니다.
자, 춘제 연휴가 끝난 지도 꽤 됐죠. 이제 중국 내 공장들도 가동에 들어가는 곳이 많네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긴 춘제 연휴를 가진 중국 산업계가 10일부터 다시 조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예.
중국 춘제 연휴는 원래 지난달 30일이 마지막 날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자 중국 정부는 이달 2일까지 연휴를 연장했고요. 상당수 기업은 출근을 10일로 미룬 바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기업 활동이 뭐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는 힘들겠죠.
네, 따라서 중국 인민은행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3천억 위안, 그 미하로 430억 달러를 이번 주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하는군요.
네, 네. 인민은행은 10일 특별기금 1차분을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주요 기업과 지역정부에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인민은행은 이번에 제공되는 기금에는 신종 바이러스로 큰 피해를 본 후베이성과 동부저장성, 광둥성 등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정기미를 보인다. 이 소식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그런 소식이 없죠.
네, 지난 주말 중국에서 확진자가 약간 줄면서 이 확산세가 주춤하는 게 아니냐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 3일 후 3천 명 선을 줄곧 유지하다가 지난 8일 처음으로 2천 명대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네, 네.
하지만 10일 또다시 하루 확진자가 3천 명대로 증가하면서 아직 정확한 추세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외국인 누적 확진자가 27명이고
네.
이 가운데 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이 8일 60대 미국 시민 한 명이 우한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 사망자는 역시 우한에 거주하던 일본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무더기로 나왔다. 소식 있죠?
예, 일본 요코하마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즉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확진자가 60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네.
일본 당국은 10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현재 배 안에서 승선 중인 감염자가 총 13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 배 승선하고 있던 사람들 지금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 당국이 하선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바이러스 잠복기로 알려진 14일간 승객들이 객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배 승선 인원은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서 3,700명으로 지난달 20일 요코하마항을 출발해서 가고시마현, 홍콩, 오키나와현 등을 거쳐서 지난 3일 요코하마항에 귀항했습니다.
네, 이 3,700여 명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 이 이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배의 중간 기항지였던 홍콩에서 내린 80대 남성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지난 2일 현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이후에 일본이 이를 확인하고 배에 검역관을 투입했는데 지난 5일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무더기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 다른 나라 상황도 좀 볼까요?
네, 주말 동안 영국에서 네 번째 확진자가 또 스페인에서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두 확진자 모두 프랑스 여행을 다녀온 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 대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세계 많은 지역 대학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서 중국과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최근 몇 년간 왕성한 성장을 보였던 세계 대학 간의 학술 교류가 이번 신종 바이러스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AP통신이 전망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이 정부의 어떤 조처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각국 각국이 중국인 여행자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중국으로의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의 경우 정부가 불필요한 중국 여행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이 대학생들이 학생 교류나 중국 관련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건가요?
예, 미국 남부의 명문 대학이죠. 듀크 대학교를 예로 들면은요. 이 듀크 대학은 신종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우한의 이 우한대와 협력하에 듀크 쿤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오는 24일까지 쿤산 캠퍼스의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듀크대는 또 쿤산 캠퍼스에 가 있는 학생들의 귀국을 돕는 한편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양국을 오가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미국 대학들이 더 바짝 긴장하는 겁니다.
네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금까지 총 12명이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이 대학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한 명은 애리조나 대학에서 또 한 명은 매사추세츠 보스턴 대학에서 나왔는데요. 2명 다 최근 중국 우한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국 유학생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미국 국제교육연구원에 따르면은요, 지난 학년도에 미국으로 유학 온 중국인 학생이 약 37만 명에 이릅니다.
37만 명.
예, 네. 또 미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학생도 1만 명이 넘습니다.
적지가 않네요.
예, 하지만 최근 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고 또 중국 학생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학술 교류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상황이죠?
예, 독일의 베를린 자유대학과 베를린 공대는 중국에서 온 학생이나 학자들의 방문을 금지하는 한편 추가 조처가 있을 때까지 중국 방문 허가를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체코에서도 대부분 대학이 비슷한 조처를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체코 마사리크 대학은 2주 후로 예정된 중국 학생들의 방문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또 호주의 일부 대학은 여름방학을 연장해 학생과 교직원을 최대한 늦게 소집하는 등의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11일 뉴햄프셔주에서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두 번째 예비선거가 진행되죠. 민주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네요.
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승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뉴햄프셔는 샌더스 의원 출신지인 이 버몬트주하고 붙어 있어서 샌더스 의원에게는 뭐 뒷마당 같은 곳이기 때문인데요.
네네.
CBS 방송과 유고부가 9일 공개한 최신 조사 결과 샌더스 의원이 29%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2위는 25%를 차지한 부티지지 전 시장인데요. 부티지지 시장은 전달보다 지지율이 12.12%포인트나 끌어올리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샌더스 의원의 뒷마당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뉴햄프셔주 내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8일 현지 유세에서 승리가 임박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뉴햄프셔 예비선거는 물론 민주당 후보 확정과 대선 본선까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핵심 공약인 정부 주도 전국민 건강보험이 실현될 날이 가까웠다면서 기존 업계에서 긴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겠냐면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난 7일에 금요일에 민주당의 대선주자 텔레비전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네, 이날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8번째 텔레비전 토론을 벌였습니다.
예.
총 7명이 참가했는데요. 예비선거가 시작된 뒤 첫 토론이라서 후보 간 공격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네, 이날 특히 공격을 많이 받은 후보가 있네요.
네,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입니다. 부티지지 전 시장은 3일 아이오와주 코커스 당원대회 최종 개표 결과 간발의 차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누르고 승자가 됐는데요.
네네.
다른 예비 후보들의 공격과 견제가 부티지지 전 시장에게 집중됐습니다.
특별히 어떤 면이 좀 공격을 당한 겁니까?
네, 중앙 정치 경험이 없는 점을 경쟁자들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예.
부티지지 전 시장이 작은 도시를 이끌어봤을 뿐이어서 훨씬 복잡한 국가 운영을 맡기기에는 위험하다라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말했는데요.
네.
다른 예비 후보들도 이런 주장을 거들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이 대표적인데요. 지금 백악관에 친박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백악관에, 네.
네, 과거 정치 경험이 전무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킨 말입니다.
네.
클로버처 의원은 그가 우리를 어디에 데려다 놨나라고 보면서 드러나면서 드러난다 보라면서 대통령은 경험을 좀 갖추는 게 좋다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선에 나가겠다는 후보니까 이런 공격에 대한 준비는 했겠죠.
네, 사우스밴드 시정을 이끌면서 앞서 누구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기록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자신한테로 대세가 기울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예, 8일 뉴햄프셔 유세에서 우리가 후보 확정에 얼마나 가까웠는지 느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론 바닥에서 바람이 불어 자신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다른 후보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격하는 것은 조바심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바심을 낸다. 왜 그렇게 봤을까요?
기존에 강자로 꼽혔던 예비 후보들이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전국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선두를 지키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4위에 머물렀는데요.
그렇죠.
7일 토론에서 부진한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아이오와에서 한 방 맞았다면서 여기 뉴햄프셔에서 한 방 더 맞을지 모른다라고 말했는데요. 예.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진심을 알려서 반등의 기회를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신의주와 수풍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평양과 남포, 양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구름 많이 낍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입니다. 남포는 영하 1도, 양덕 영하 6도, 신의주 영하 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아니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가 오르겠고 낮 기온 모두 영상권입니다. 평양 남포 11도, 양덕이 10도, 신의주 수풍 7도입니다. 자강도 지역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거나 흐려집니다. 중강 아침 최저 영하 17도, 강계는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6도에서 7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용현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이 낍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9도. 개성 아침 최저 영하 3도입니다. 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1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장진과 해산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역시 낮 기온이 모두 영상권입니다. 원산 아침은 0도, 낮 최고 12도, 장전 아침 1도, 낮 최고 13도, 함흥 아침 최저 영하 3도입니다. 낮 최고 12도, 장진은 아침 최저는 영하 19도지만 낮 최고는 4도까지 오르겠고 성진 김책 지역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10도, 풍산 김영권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낮 최고 6도입니다. 동해산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동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의 물결이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비영어권 작품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어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 감독의 기생충은 작품상을 비롯해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름을 올린 것은 기생충이 처음으로 특히 6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라 이날 최다 수상인 4관왕에 올랐습니다. 봉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영화 공부를 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라고 책에서 읽었다며 그 말은 마티 스코세이지의 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상식 후 연 기자회견에서는 이제는 외국어 영화가 이런 상을 받는 게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까지 900명 이상이 숨지고 확진 환자는 4만 명을 넘어섰다고 중국 보건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국민건강위원회 관계자는 어제 3천 건 이상의 새로운 감염 사례가 확인돼 확진자가 총 4만 170명으로 늘어났다며 새로운 발병 사례의 80% 이상이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후베이 보건당국은 현재 236명이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국가위원회는 어제 97명이 더 숨졌다고 발표했는데 대부분이 후베이성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본토의 사망자 수는 90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중국을 여행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 의한 전염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국 여행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부터의 확산에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를 억제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목표지만 모든 나라는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 만들어진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국제조사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늘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협력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한 워킹그룹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 국무부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와 이동열 한국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이 남북관계와 미북회담,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군기가 또다시 타이완 해협 인근 바다와 서태평양 지역을 왕복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공군은 어제에 이어 H-6K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타이완 남부 바시 해협과 북부 인근 바다를 통과해 서태평양 지역을 오가는 훈련을 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공군기의 훈련에 대응해 F-16 전투기를 긴급 출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전날 훈련에 대해 타이완 해협의 상황을 파악하고 국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완전히 합법적이고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어제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발사했지만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란은 어제 저녁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샘난주 이맘 호메이니 국립우주센터에서 인공위성 자파르를 발사했지만 낮은 속도 탓에 목표 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했다고 이란 국영TV가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이번 발사가 핵무기 운반이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떠한 실험과 활동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위성 발사와 로켓 실험은 군사적 차원의 활동이 아니라며 이런 비난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에 대한 합병 절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데이비드 프리드먼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프리드먼 대사는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중동 평화 구상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